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 오늘 안성준 집사님 기도 중에도 순종하고 얻는 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였죠. 오늘 설교 중에 이제 살필 욥의 인내와 관한 것과 또 연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후반부를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계속해서 주보 1면 상단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런 말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또 이런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의 그 우산 아래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주셨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웃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였죠.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내가 비난하고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입법자의 자리에, 사법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입법자여 진정한 사법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일이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밀려나시죠. 두 번째로는 허탄한 자랑에 빠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허탄한 자랑이 생겨나죠? 비교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비교하고 허탄한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악하죠? 왜 악하냐 하면 이 자랑은 남에게 견주면서 이 정도는 돼야 해 라는 인간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허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과 허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허탄한 자랑이 내가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할 몰두와 또 내가 계속 지켜가고 그리고 올려드려야 할 사모함을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들에 대한 경고였죠. 그런데 그것은 재물과 또 일반적인 사람의 욕심에 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조금 더 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강요할 때 그때 상대는 우리와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죠.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적인 축복을 놓쳐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나라이니까. 그런데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을 또 축복을 얻지를 못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이러한 우리의 욕심에 관한 부분은 항상 주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이슈들을 다루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을 역설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슈들로 도전합니다. 첫째,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둘째는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라 아주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 예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배워야 할 두 가지의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바로 인내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내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무엇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다를까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앞서서 마이클 조던이나 토마스 에디슨이나 윈스턴 처칠이 말한 그 이야기들 속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그것에 이를 때까지 어떤 괴로움과 어떤 역경도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도록 이끄는 성품적인 요소입니다. 그때까지 정진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고 또 정진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방식의 패턴이 필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도 정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하여 정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정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제게 누가 당신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소원과 바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못 만났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무한대 그 존재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설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지점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늘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 신앙을 갖고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뭐 선하던 뭐 이기적이던 뭐 어떻든지 간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스찬 젊은이가 공부를 인내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받았고 또 직장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자기가 세웠던 목적을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든지 또는 이타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심과는 관계없이 기복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분명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면 좋죠. 이루어지든 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든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 우리는 고백하죠. 그죠? 아마 교회 다니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임재하셨다. 우리 그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더 적극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그 축복과 은사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때까지. 나 혼자만의 그냥 은밀한 고백이고, 아,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아, 왜 그러세요? 또 괴롭히지 마세요. 한 말 또 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괜히 찔려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자, 현상과 우리는 이 세속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과 세속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본질의 차원에 초청을 받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진과 선과 미의 지고한 가치들이 감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센스이죠. 그 감지가 되고 그것이 내게 값없이 임했음을 누리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인생에 이렇게 값진 것들이 숨겨져 있다가 인내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세계가 열리는구나. 이것을 선물이라고 여기고 감사와 찬양의 특징 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의 이제 본문에서 인내의 본을 열거하는데 첫 번째는 농부에 관한 것입니다. 농부에 관한 교훈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농부는 이제 씨를 뿌리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서 뭐 일주일, 이주일 지나서 아, 이게 왜 열매가 안 맺히지? 이렇게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씨에는 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농부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그 이제 구약서부터 이렇게 부르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충가 충분히 내려야 함을 절실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곡식마다 필요한 비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식물은 물이 많아야 하고 어떤 곡식은 물이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이 많이 필요했던 곡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른 곡식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나은 곡식이 될 수 없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자꾸 이제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뭐 쌀이 비싸냐, 보리가 비싸냐, 뭐 아니면 뭐 장미가 비싸냐, 뭐 카네이션이 비싸냐. 그래서 자꾸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품적인 그 가치에 지금 자꾸 우리는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나으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거 없죠. 장미 한 송이와 요즘 우리가 보게 되는 들판에 게인스빌 들판에 그 분홍색 들풀꽃 그거 하나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다 특별한 것이죠. 언제 그런데 그 가치가 특별해집니까? 꽃을 피웠을 때이죠. 들풀도 꽃을 피웠을 때, 장미도 꽃을 피웠을 때, 그때 그것이 각자가 자기가 피워야 할 꽃을 피웠을 때, 그것이 바로 참으로 아름다운 독특한 개성의 가치들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결과를 바라보면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고생했고 더 혹독한 시련을 내가 참아냈다. 그러니까 내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 속에서 이것을 겪게 하였으니까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할 때 그 인내는 바로 내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또 축복을 공급하고 또 은사를 공급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겨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나라는 존재가 꼭 피어낼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활용되었을 때는 감사하면 되죠. 우리가 모두가 다 자신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다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종류의 인고의 세월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그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인내를 요구받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또한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지나가기에 꼭 있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내 속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격려를 입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나의 인생에 꽃을 피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라는 것 아까도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고보는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본문의 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1차적인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엉뚱한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이제 자꾸 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도전하고 고치시려고 했던 그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내가 그 앞에 설 텐데 그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과연 지금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당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터득한 사람들이죠. 아 이렇게 인내와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이 아까운 줄 모르고 그때 당시에 보장이나 어떤 인정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멸시받으면서 살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분명한 자기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강림이 분명하게 내 인생의 앞에 어느 날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강림에 대해 주님의 이 오심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런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우리도 또한 선지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는다면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제 두 번째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그 의미를,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드러내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되실 욥에 관한 것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재림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객관적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나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여정, 여기서는 과연 어느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것도 그런 축복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를, 즉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말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에는 어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아주 시련 속에서 인내로 나아가는 삶을 배워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의 의미를 두 가지로 두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이루어졌던 그 욥의 인내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욥이 믿었던 하나님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새로운 차원으로 그의 인생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 여기 보니까 욥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좀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욥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는 성결하고 아주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앙이 닥쳐서 전 재산과 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이 망하면 아내가 떠났나 봐요. 요즘은 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더 비참하게 됐는데 또 그때 뭐 마침 피부병 걸린 거 다 아시죠. 아주 혹독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 시련에 그 지친 나머지 결국 2장에 가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의 태생을 의심하죠. 왜 내가 태어나야 했던가 막 이러면서 한탄하고 그리고 아주 슬퍼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찾아왔죠. 그래서 위로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죠. 자꾸 욥을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는 것입니까?